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게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로이터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서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의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1년 현재 4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핵 전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의 핵 전력은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10년 전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약 3,7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국가 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 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및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당국에 선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전 및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 세계의 90% 넘는 흑연을 전기 자동차 전지의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 최대 수입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용 갈륨 제품 8종과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자로 통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7일 기습 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2주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하마스를 연관시키면서 그들이 공유하는 점은 이웃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미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은 몇 세대에 걸쳐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현명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중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헌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은 1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구호도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집무실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9일 신원식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 대응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러 순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양국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동에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전략적 신뢰관계에 도대해 지역과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등 상호 관심사들의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북한 측에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강조한 데 대해 러시아와의 반미 공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구도가 좀 더 장기화돼서 자신의 대미 협상력이라든가 동북아에서의 고립감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쪽으로 장기적 구도로 이거를 이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 전략적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죠.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또 각종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행동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공동행동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러 간 무기거래 외에 미한일 군사행보에 대응한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한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포함해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반대급부를 줘야 될 텐데 지금 김정은이 애착을 갖고 있는 정찰위성 기술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 중에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 간 2024년, 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됐다고 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다만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국가 간 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양자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정치 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 측 무기를 꾸준히 확보하려면 북한에 대한 관련 생산시설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북한은 민생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수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려면 에너지 문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수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데 도와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다시 파견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 안정을 기하게 되면은 정권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남 대미 공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죠.
라브로프 장관은 19일 북러 외무장관 회담 직후 러시아 매체 등과의 기자회견에서 각종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2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러북 간 협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고조의 책임을 미한 일에 돌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이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집중된 국제사회 이목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며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우리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라브로프의 발언은 공동행동이나 공동계획에 방점을 찍으며 북러의 반미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북한과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으로부터 대미 협상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나온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을 대미 외교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북러 간 협력이 나름대로 강국으로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그런 부분들 또 국제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신들의 그런 입장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하죠.
북러 두 나라는 앞으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최선희 외무상에게 편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막을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As I said back then, part of the reason Russia has had to go around the world looking for arms is because of th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that we have imposed.
이어 러시아가 발견한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며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 이미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13일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부문 협력 등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등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획기적인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BOE에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와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도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가 더 밀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노동자 파견 등 경제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상호 이익이 없어지면 협력이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North Korea is closer to Russia. The Russian Federation than ever before.
비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회담 때 러시아 당국자들은 항상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곤 했다고 회고하며 지금은 양국이 동맹 쪽으로 보다 가까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4년여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18일에는 5년 5개월 만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정상들의 영도 아래 불패의 전후관계,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BOA에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러 관계는 서로의 외교적, 안보적, 군사적 의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고위급 접촉을 정례화하며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력을 군사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자국 해외 노동자들이 보낸 임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보도를 봤다며 북한은 외환을, 러시아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 포탄과 로켓 등이 담긴 컨테이너를 받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그 반대급으로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Russia could certainly provide them with that help, which they did in the 1970s and 80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인 더 많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최근 위성 발사에 실패해 관련 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러시아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했던 것처럼 북한에 이 같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9일 VOA에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관계의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북은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과 후속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당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전망에 대해 한 달 전 최고위급 접촉, 즉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 즉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요인은 양국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지원받아야 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 같은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 주요 동맹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9일 VOA에 최근 밀착 행보에 나선 북러 관계는 순전히 거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ose policies create problems for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맞서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정책이 미국과 미한 동맹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동맹과 다른 북러 관계는 상호 이익이 없어지면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최근 새로 취임한 한국 국방장관과 첫 공조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과 미한일 3국 협력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9일 신원식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 대응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지난 1년간 미한 동맹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동맹이 협력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미한의 3국 안보 협력을 포함한 두 나라의 역내 협력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자주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및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직접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신 장관과 공유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두 장관이 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한 미한의 3국 안보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취임 후 오스틴 장관과의 공조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 항구를 봉쇄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리안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판매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도 촉구했습니다. 구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파네타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직전에 일어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는 것과 인도주의 여파를 완화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Well, the United States is a world leader, and I think world leaders can speak to both the importance.
미국은 국제적인 지도자입니다. 국제적 지도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방문에서 이스라엘 지원의 중요성을 밝히고 또 동시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은 한 국가의 자기 방위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동시에 국제법과 교전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No, as a matter of fact,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enhancing its position with regards to the global world.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미국이 그런 지도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떤 국가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 not sure that's true. You know, I think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stepping forward and providing that leadership.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가서 그곳의 동맹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국만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대전차 무기와 122mm 방사포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은 파네타 장관님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계실 때인 2009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런 거래를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Well, I'm very concerned about what North Korea is doing with regards to supplying arms to others.
저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정확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CIA 국장일 때도 그랬고 북한 정권은 지금도 러시아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과 유엔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기 제공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단호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더 과감한 조치가 있을까요? 공해상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차단해야 할까요?
Interdiction on the high seas, blockade. Blockading the North Korean ports that are
공해상 선박 차단은 물론 선박에 무기를 싣고 있는 북한 항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가 실려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결정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 세력에게 핵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I don't trust North Korea and I don't trust Kim Jong-un. I don't think he would hesitate a moment.
저는 북한도 김정은도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은 물론 안보협의체 쿼드, 인도, 유엔 등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침투한 방식 등은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all of the allies in that area,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모두 북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같은 일을 한국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죠.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에 얼마나 더 큰 위협이 될까요? 러시아가 북한에 ICBM 기술까지 제공할까요?
We're in a dangerous moment. If the meeting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면 우린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그런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할지 여부를 우리 정보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근거에 러시아의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연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두 왕따 국가들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President Xi is smarter than that. President Xi understands what a threat North Korea represents. They've always been concerned about the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시진핑 주석이 그보다는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낼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를 러시아가 취하지 말라는 신호 말입니다.
미 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토보다 더 나은 안보 협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현재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 한일 안보 협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Look,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n trying to deal with a dangerous world, and we live in a dangerous worl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We have two wars.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도 있죠. 우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나토와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린 매우 강력한 나토가 단합된 모습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걸 봤습니다. 태평양에서도 그런 종류의 매우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맹을 호주와 쿼드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최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make clear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And I recognize that they'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저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협상이 없인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와 북러 무기 거래, 한반도 안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원정 기자였습니다.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북한 라진항에 결국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곳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의 19일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적재함 가운데 부분을 개방한 채 정박한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인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하며 선박 안에도 컨테이너 더미와 같은 색상의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한창인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17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 부두에 길이 약 90m의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엔 이 부두에서 선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틀 만인 이날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해당 부두가 백악관이 처음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백악관은 이 부두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또 다른 위성사진에는 북한에서 선적한 컨테이너를 러시아 항구에 하역하는 선박 두 척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후 VOA는 백악관이 컨테이너 적재 장소로 지목한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26일 이후 이곳에 최소 4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전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선박을 포함해 지난 8월 이후 이곳을 드나든 화물선은 최소 5척이 됐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도 지난 9월 3일 이후 최소 4척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확인됐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선박까지 합친다면 지난 두 달 남짓한 기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기간 짙은 구름이 낀 날과 야간에 선박이 출입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날 라진항에 정박한 선박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선 19일을 전후한 시점 라진항을 출입한 선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성사진 자료에서 포착된 선박이 AIS 신호를 토대로 선박의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 선박이 AIS 장치를 껐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앞서 비오이는 백악관이 이 일대를 출입했다고 지목한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의 항적을 분석해 이 선박이 최근 두 달 동안 AIS를 끄고 운항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라진항에 정박한 선박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항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이날 발견된 선박이 앙가라호와 동일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6일 앙가라호가 AIS를 끄고 운항 중인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억 1,653만 달러로 전월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07.7% 급증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의 88.8%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히 올해 월간 최대 교역액이자 코로나 사태 여파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2020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치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779만 달러, 수입액은 1억 8,87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월간 북중 교역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2억 618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북중 교역은 국경 봉쇄 이후 급감해 2020년 11월 월간 교역액은 127만 달러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2억 8,054만 달러를 기록했던 1년 전의 0.46%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해상 교역이 늘면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역액은 1억 427만 달러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북중 교역액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2016년 9월 북중 교역액은 5억 2,039만 달러로 지난달의 2.4배에 달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믹서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범죄를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이 19일 국제 암호화폐 믹서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규칙 제정 공고는 미국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절차로 기존 규칙이나 규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고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의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지하드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사용을 막고 믹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행하고자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칙 제정 공고는 암호화폐 믹싱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재무부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즉 믹서는 암호화폐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를 혼합하는 서비스로 여러 사용자들의 자금을 모아 섞은 뒤 무작위로 다른 암호화폐 주소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악용돼 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자금 세탁과 관련된 과거 미국 정부의 여러 제재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5월 북한이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2,050만 달러를 세탁하는 데 이용된 믹서 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은 심각한 자금 세탁 및 국가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불법 행위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칙 제정 공고는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의 관할권 내에서 또는 미국의 관할권과 관련된 암호화폐 믹싱 행위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국가연계 사이버 행위자와 범죄자, 테러리스트 그룹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자에 의한 암호화폐 믹서 악용에 맞서 싸우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든 측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그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앤 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앞서 18일 사이버 관련 전화회견을 통해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certainly believe that North Korean hacking of cryptocurrency around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Singapore.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상원의원들이 의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고위 관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19일 상원이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지난 9일 월요일에 중국이 600명이 넘는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the Monday the 9th of October, China repatriated 600 plus North Korean refugees to DPRK, many of whom were Christians.
이어 600여 명의 탈북민 중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운이 더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우린 북한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족 문제,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이 국내 사안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매우 빠르게 억누르는 인권 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타릭 아우마드 외무부 국무상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중국이 1951년에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지난주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자신이 아우마드 국무상에게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I've written to the noble lord, the minister, Lord Ahmed, about a decision taken only last week by the PRC to repatriate forcibly.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이 불과 며칠 전에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우마드 국무상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지적에 주목한다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I note the point of the returnees and if I may, I will seek to get more detail on that. And of course, right.
아우마드 국무상은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은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우마드 국무상은 또 영국이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건설적인 관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18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주 탈북 난민 600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심지어 갓난아기들로 현재 투옥과 고문, 강제 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범죄자 또는 반역자로 취급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가혹한 처벌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수십만 명을 노동교화소와 강제수용소, 즉 관리소에 구금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감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강제송환의 오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는 등 1951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외교적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이 탈북난민을 북송하는 대신에 제3국으로 추방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엔 모든 송환 탈북민, 특히 여성과 아동, 임산부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민을 조국과 가족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며 최근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하며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VN뉴스 김영걸입니다.
타이완에서 열린 국제인권 행사에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가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 청년은 이 행사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입니다.
탈북민 구출을 다룬 다큐영화 비언드 유토피아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한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가 18일 타이완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 타이완 국제회의에 참석해 탈북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3년간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목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2,600명의 탈북민들의 북송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주일 전 600명의 탈북민들을 북송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중국 정부에게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북송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 목사는 구출 지원을 요청하는 탈북민이 200명이 넘지만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갈렙선교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 탈북민들은 200명 이상이며 긴급 구조가 필요한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헌신이 모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송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은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인권 증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행사에 초청했던 오슬로 자유포럼 측은 지난 6월 노르웨이 본회의와 9월에 열린 뉴욕회의에 이어서 이날 타이완 국제회의에 김 목사를 3회 연속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포럼 측은 타이완 회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 목사가 탈북민 구출과 자립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며 그의 헌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 목사가 최근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했다며 이날 행사에 이 영화의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김 목사는 행사 후 VOA에 중국 위구르족과 티베트, 홍콩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옹호하는 많은 운동가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역시 북한 정권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중국 인권운동가들과 공감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고 또 유엔 상임이사국이면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또 인권의 협약을 했던 그 국가이면서도 자기들은 북한의 사람들을 저렇게 북송시키면서도 늘 앵무새같이 하는 얘기는 국제인권법을 지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자기 논리로 방창으로 뻔뻔스름의 극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덩치값을 못하는.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슬로 자유포럼을 주최하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디렉터는 이날 행사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디렉터는 북한이 최근 한류를 악성함으로 규정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y? Because truth is a powerful weapon that can liberate North Koreans.
탈북민 출신인 이 디렉터는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의 외부 정보를 담은 USB 등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보내는 게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걸음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11년 10월 20일 27살에 쿠데타를 일으켜 42년 동안 리비아 국가 원수로 독재했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살됩니다. 1969년 리비아 육군 중위로 복무 중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의 국가 원수, 국가평의회 의장, 총리, 국방장관에 올랐습니다. 1977년 이슬람주의, 범아랍주의를 융합한 자마히리아 인민권력체제를 선포한 카다피는 인민직접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의회제와 헌법을 폐지하고 전제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972년부터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혁명의 지도자, 수호자를 자칭하며 민족주의, 반미주의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프리카연합의장을 지냈으며 리비아 지역이 1551년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된 이래로 리비아의 최장기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에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리비아에서도 2011년 2월 카다피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8개월, 2011년 8월에 나토 연합군의 군사 개입에 힘입어 시민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함락한 지 두 달 만에 2011년 10월 20일 자신의 고향에서 사살됩니다. 1968년 10월 20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가 세계적인 부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지 5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의 결혼 소식에 미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나시스는 부자였지만 세계적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칼라스와의 관계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20살 이상의 나이차에 돈 많은 재벌과 전 미국 영부인의 결합, 이들을 보는 미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 또한 7년 뒤 남편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끝이 납니다. 재클린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재클린은 그 후 미국에서 출판과 언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94년 6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워싱턴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옆에 안장됐습니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1929년 뉴욕주 사우스 햄턴에서 아버지 존 부비에와 어머니 제넷 리 사이에서 태어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기자로 일하다 1953년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와 결혼해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